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마가복음을 좀 보고 있고요. 우리 마태복음 먼저 했던 터라 사실은 마태복음 내용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흡사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보는 것보다는 마가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좀 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도 한번 읽었었는데요. 우리 10장 45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요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려 주려 함이니라. 오늘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온 목적은 뭐냐면 본인이 와가지고 큰뭐 주인공 역할을 한다 할지,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하기보다는 사실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게 한 방법이 뭐였냐?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또 그곳에서의 부활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지난주도 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 역할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 1장 1절 본문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멘하고 읽을 수 있는 말이지만 한번 곰곰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선지자, 제사장, 왕.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말하게 되면 제사장, 왕, 선지자예요. 모세오경은 보통 어떤 메시아의 어떤 제사장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읽기 잘 알고 있습니다. 또그 뒤에 순서가 역사서예요. 역사서에서 왕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 구성이 선지서예요. 구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왕에 대해,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왕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사실은 구약 자체가 이 부분을 이런 순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봤을 때, 뭐 1장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역할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것저것 좀 봤고요. 그리고 1장 9절, 10절, 11절 말씀 보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자연을 믿을 수 있고 자신의 신념을 믿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의 신념을 자기 것처럼 차용해서 믿을 수도 있고 또 경이로운 것들을 보면서 그 감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뭐 무당의 말을 듣는다랄지 점쟁의 말을 듣기도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팔자를 믿기도 하고 운을 믿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꿈을 믿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믿음은 하지만 그런 믿음들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어떤 것에 믿음을 투영해서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지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랄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수 있는 믿음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 전체 계획을 기획하시고 기획함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죽음의 완전한 증거로 부활하시고 또 이 내용 구원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봤고요. 오늘 말씀은 돌아와서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대속물이라는 부분들을 좀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것을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리트론 그렇게 돼 있어요. 리트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리트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이번에 열자 리트론 돼 있어 무슨 의미냐면은 몸값 그렇죠? 몸값 어떤 것을 살 때 지불해야 되는 그 돈 그렇죠? 그 자체 그리고 어떤 속전값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노예를 하나 사오는데 그 노예 몸값이 뭐 50만 원이야. 그 50만 원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 값. 그걸 우리가 리트론 대속값, 몸값, 속지 않은 값이라고 말을 해요. 강아지 살 때 강아지에 대한 뭐 애견센터 가가지고 얼마를 내고 강아지를 사오잖아요. 저는 새를 키워요. 새를 살 때 거기에 맞는 값을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저는 또 물고기를 키워요. 물고기를 사올 때 작은 물고기 한 마리지만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그 물고기를 사오는 거예요. 그 지불했던 그 값을 리트론 대속물 혹은 몸값, 속전값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이 본문 10장 45절 이 본문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이 본문은 사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지난번 마태복음 봤을 때 한번 거론했던 부분인데요. 마가복음을 마태가 참고했고 마가복음을 누가가 참고했더라면 이 말씀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다윗의 후손인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족보가 생략됐어요. 마태복음은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를 왜 썼냐? 다윗의 후손인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글 쓴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 마가복음은 특별히 우리 로마인들이랄지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원문을 보게 되면 라틴어로 쓴 문구가 많이 있다. 라틴어가 어디 말이냐? 옛날 고대 로마가 쓰던 말이 라틴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하고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틴어로 쓴 구절들이 이것저것에 있다. 그 얘기는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가 라틴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것을 또 아람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그걸 풀어놓은 내용도 많아요. 그 얘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인이 쓴 뭐 많은 말들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인물들 뭐 거북선 말할 때 외국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거북선을 풀어놓는 거예요. 줄을 달아갖고 무슨 어떤 의미인지 어떤 뭐 그게 무슨 먹는 건지 그게 무슨 배인지 비행기인지 이렇게 풀어놔야 알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프로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 거 보게 되면 대상의 유대인은 아니었다. 이방인들이었음을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 이해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속물이라는 값은 그것은 뭔가가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불되어지는 어떤 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또 구약을 좀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면 구약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런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 그렇죠? 희생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 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제사장, 왕, 선지자 이 부분을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좀 곰곰이 보게 되면 이 세 부분이 동시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했을 때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 것을 제일 먼저 거론했냐 성경을 좀 보다 보면은 제사장이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해 입혔던 가죽옷, 동물의 희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어요. 그런 장면들이랄지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랄지 이런 모든 것들은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표 중에 모형 중에 가장 빠르게 언급된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왕을 계속 강조를 하고 여러 권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때의 메시아가 왕인 것을 절정으로 계시하시고 표현도 다윗을 부르지만 사실은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또 메시아가 선지자로 올 것을 많은 선지서에서 그렇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제사장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가장 첫 출발 계시 내용은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되짚어보게 되면 알 수 있죠. 이 대성물은 누구하고 관련된 그런 어떤 행위였냐? 왕, 선지자, 제사장,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그렇죠? 왕도 중보적인 역할을 하죠. 선지자 또한 중보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나 제사장만큼 중보적인 역할을 크게 하는 부분은 아마도 성경에 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등장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아적인 언급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한 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쭉 넘어가세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잠깐만요. 디모데 전서 2장 구절이 좀 틀렸는데요. 예. 시간이 가니까 구절을 좀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중보자다. 그런 편이에요.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에 대한 내용들이 서신서 어딘가에 제가 새벽 기도 위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부분들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뭘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였다. 대성물을 구약에서 언제 드렸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백성들의 죄값으로 백성들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순수하고 온전한 흠없는 동물을 드리는 일들을 구약에서 계속한 거예요. 이 동물을 드리는 역할을 누가 했냐? 제사장이 했습니다. 대성물과 관련된 거는 제사장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구약에? 물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예요. 신약에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딱 생각을 해보게 되면 레위기죠. 레위기 얼만큼 많이 나오냐? 148회가 나와요. 창세기에 6회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21회가 나오고 신명기에 민수기에 66회가 나오고 신명기에 14번이 나와요. 근데 독보적으로 레위기에 148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 내용에 뭐가 나왔냐면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을 제사장이 어떻게 임명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주로 말한 책이 레위기다. 성막을 짓기 전에 그들은 그들이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성막을 지은 이후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땅에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가 시작되었을 때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냐?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1년에 한번 대속죄일날 크게 했었고 그리고 수시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인가요?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이에요. 반드시 죄를 사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죠?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표현들, 이런 율법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중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당시에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그 중보자적인 역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서 피를 쏟고 그가 지성소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많은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를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것이고 나올 때 사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거의 죽은 것과 진비 없고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 그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땅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 안 뱉겠다는 증거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가시고 홍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이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아는 결론이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대속물을 통해서 사실은 동물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본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보통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지성소로 삼아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게 된 거예요. 휴장에 찢겨지면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대속물이라는 이 얘기는 그가 그냥 어떤 잠깐 고난당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죽음 속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던지는 거예요. 이 역할이 왜 이런 희생들을 그가 감당해야만 됐냐?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 누가 기름부음 받고 임명됐냐? 선지자,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부음 받고 임명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대속을, 대속은 죽는다는 의미니까요. 어떤 값을 그분이 지불했냐? 우리 잠깐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계속 봐야 될 부분이 사실 로마서가 아닌가 하는데 로마서 5장 말씀 이만큼 잘 표현한 구절이 없을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5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연약할 때,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을 때 그가 했던 방법이 우리가 연약하지 않은 상태에 매여 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여기에 종되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가 한 것이 뭐냐? 그가 한 것이 죽으심. 그렇죠? 죽으심. 누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또 넘어가서 7절,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떨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냐? 그분이 이 부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죠? 많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연약할 때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다랄지, 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인 된 거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굳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이것을 천사를 동원해서 해결한다랄지, 아무튼 능력 있는 어느 권세자를 통해서 해결한다랄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형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취하신 방법, 대속 값을 지불한 형태의 내용은 뭐였냐? 그분이 죽으심이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넘어가서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적,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상태냐?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하신 것이 뭐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실제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 어떤 대속물, 어떤 리트론, 어떤 것들을 그분이 지불했냐?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통례예요. 그러나 그 제사는 제한적인 것이었고, 또 그 제사의 기간은 되게 유한한 것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으니까 백성들의 전체죄를 사하는데 1년에 한 번, 1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이 대속하는 이 작업, 중보하는 이 과정들이 사실 유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번 지성소에 들락날락 해야만 했어요. 또 본인이 나갈 때 본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본인 죄 또한 깨끗하게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가면 됐어요. 정결하지 않게 되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단번에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대속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좀 보게 되어지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다. 그렇죠? 어떻게 한 번으로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한 번이 계속 영원히 지속돼 영원한 것이지.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모든 것들을 유한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단번에 드린 것이지만, 그렇죠? 이것은 영원한 것이었다. 아니, 종인데 이렇게 능력이 큽니까? 왕이지만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요. 이게 마가복음의 주장이에요. 마가복음의 주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왕이시지만 사실은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종된 역할을 감당했다. 섬기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대속과 중보 역할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해졌음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니까, 로마서 한번 말씀 볼까요? 아마 로마서 우리 5장 9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대속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보이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은 것이 뭐냐? 구원이다. 구원은 건져낸 거잖아요. 뭐에서 건져냈냔 말이야. 원래는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이었다. 그 진노 가운데 있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들은 원래는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대속물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 자신을 동물의 피로 대신하지 않고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어디서 구원했냐? 진노에서 구원했다고요. 생각을 잘해서 진노가 뭡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한평생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고 박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카톨릭이 범하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추앙하냐면 공동 구세주설, 저런 분은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공동 구세주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이거는 큰 적그리스도적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 그 위치에 갖다 놓은 인간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인간, 어떤 활발하고 선하고 착하고 온 지구에 있는 백성들이 계속 한 인류가 그를 찬양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를 구세주 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유한한 죄 있는 연약한 또 원수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슈바이처 얼마나 유명합니까? 슈바이처가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배웠고 그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분에 관련된 것들. 근데 그 슈바이처가 또한 신학자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예수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순수하게 그냥 인간이지 하나님이 없음을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아님을 주장을 해요. 너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의사로서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죠? 그 마땅한 그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진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 속전, 몸값, 대속적인 이 역할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따내거나 노력을 막 해가지고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취득한 게 아니고 내가 수확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종으로 오신 그분의 섬김, 대속 동물의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직접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되었다. 내가 막 얻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구절 보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 연약할 때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이런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죄를 범하여서 원래 우리에게 줬던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에 머물 수도 없고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영광을 짐작할 수도 없고 영광을 영광에 관련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그 가운데서 그분의 속량, 그분의 대속, 그분의 종으로서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 의의는 우리가 증가시키거나 이 의의는 우리가 증폭한다 할지 이 의의를 우리가 확장할 수가 없어요. 이 주어진 의가 얼마나 큰지를 한평생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는 게 지름 5cm 정도의 구멍으로 보고 있는 복음이라면 이 복음의 이 구멍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가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면서 얻게 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요약하게 되면 대속의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쓴 게 맞겠죠?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할을 감당하셨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그렇죠? 직접 본인이 희생제물로 죽으신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종됨을 통해서, 그의 섬김을 통해서, 그의 죽임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